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세상을 구원할 엄청난 미션을 방금 부여받았다고 말이죠.
네, 정말 가슴 뛰는 순간이겠죠?
그렇죠. 아마 여러분이라면 즉시 지도를 펼치고 팀을 꾸리고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서 무언가를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거대한 미션 앞에서는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막중한 미션의 첫 번째 지시사항이 그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아, 완전히 김이 빠지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거대한 다문화 운동의 기원을 다루는 고대 문헌이 바로 이 기묘한 역설로 시작된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네, 아주 역설적이죠.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에서는 신약학자인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사도행전 강해, 구체적으로 1장과 2장의 텍스트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주 깊이 있고 방대한 자료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객관성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이 자료에 담긴 종교적 교리를 옹호하거나 특정 신앙을 여러분께 강요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히 분석적인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의 고대 문헌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글로벌 무브먼트의 발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 안에 담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메커니즘을 객관적으로 해부해 보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왜 세상을 바꿀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걸까요?
그 기다림의 명령은 당시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와 그들이 직면한 미션의 스케일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미션의 스케일이요?
네. 키너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현재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정이나 의지만으로는 이 거대한 다문화적 미션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힘이라고 불리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권능이
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도착할 때까지 섣불리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확실한 무기가 장착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안전장치였군요.
네, 완벽한 타이밍을 위한 세팅이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아주 독특한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나중에 바울 같은 성서의 저자들이 이 성령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굉장히 세속적인 비즈니스 용어를 가져다 썼더라고요.
아, 네.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죠.
무슨 첫 번째 지불금이나 할부금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던데 영적인 경험을 설명하는데 왜 굳이 금융 용어를 쓴 건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단어의 선택이 바로 이 텍스트의 정교함을 잘 보여줍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라본인데, 이게 고대 지중해 세계의 상거래에서 쓰던 아주 실용적인 용어거든요.
상거래 용어요?
네, 오늘날로 치면 계약금 혹은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아하, 보증금이요?
미래에 온전히 지불될 거대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그첫 번째 입금액인 셈이죠.
오, 그렇게 들으니 확 와닿네요.
초대교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능력을 다가올 세상에 미리 맛보기로 이해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네,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미래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그 일부분을 현재로 끌어와서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금 역할을 한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 이걸 마치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탁 기금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진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매달 첫 번째 할부금을 미리 땡겨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혹은 곧 개봉할 역대급 블록버스터 영화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예고편을 먼저 보는 것과 같죠. 예고편을 보면 본편이 얼마나 압도적일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고편이 좋으면 본편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대 텍스트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 미래 세상의 예고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한 이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보며, 아, 다가올 미래의 세상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래의 트레일러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키너 박사가 짚어내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받은 능력은 역사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마법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었다고요?
구약 성서를 보면 에스겔이나 이사야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획을 그은 극소수의 위대한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그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 그 엄청난 선지자들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보증검의 사건을 통해 그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던 권능이 갈릴리의 어부나 세리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와, 일종의 권력과 영적 자원의 엄청난 민주화가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민주화죠.
특별한 자격을 갖춘 소수만이 아니라 평범한 대중이 그 예고편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권능이라는 보증금도 받았고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드디어 움직일 시간이죠.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자료를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전체 프로젝트의 논문 주제문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는 구절 말이죠.
그 구절은 사도행전이라는 책 전체의 내비게이션이자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 경로를 넘어선 신학적인 로드맵이거든요.
신학적인 로드맵이다. 어떤 의미인가요?
전편격인 누가복음은 유대교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며 끝을 맺습니다.
네, 시작과 끝이 같았죠.
하지만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이라는 자신들의 오랜 유산에서 출발해 당시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라는 선교의 현장을 향해 밖으로, 계속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구심력에서 원심력으로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그들은 땅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했지만 1세기 사람들의 지리적 인식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고작 해야 지중해 연안 정도였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이 북미나 남미 대륙의 존재를 알았을 리도 없고 호주 같은 곳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자신들의 지도에 존재하지도 않는 곳들을 향한 로드맵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미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텍스트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아닌가 싶어서요.
아주 타당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중해보다 훨씬 넓었나요?
네. 그들이 생각한 땅끝은 우리의 짐작보다 훨씬 광범위였습니다. 그들은 무역로를 통해 서쪽 끝인 스페인뿐만 아니라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국의 존재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진짜요? 1세기에 벌써 중국을 알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남쪽으로는 현재 탄자니아 지역에서 로마 왕제의 흉상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집트 남쪽에 있었던 아프리카의 강력한 누비아 왕국 메로에와도 깊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있었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신학적 의도입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갑자기 끝이 나버립니다.
네, 28장에서 확 끝나죠.
왜냐하면 저자인 누가는 당대의 모든 지리적 선교가 로마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완수되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로마가 최종 목적지인 진짜 땅끝이라서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로마는 진짜 땅끝으로 향해가는 거대한 과정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사도행전이 열린 결말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발견되고 확장되는 미지의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아,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경계선 같은 거군요.
네. 1세기의 제국의 심장부에 도달한 것은 위대한 성취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선교의 동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 키너 박사의 통찰입니다.
지도의 물리적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확장성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설명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아주 역동적인 비전이죠.
자, 목적지도 정해졌고 이제 남은 건 로켓을 발사하는 것뿐입니다. 그 유명한 오순절 당일 다락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감각적인 묘사가 거의 재난영화 수준이던데요.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나고 불길이 갈라졌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감각적인 기적들은 당시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아주 선명한 시각적 청각적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죠?
강한 바람소리는 구약의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거대한 군대로 부활시켰던 바로 그 생명의 바람을 연상시킵니다.
아,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 말이죠?
네. 그리고 불은 전통적으로 종말론적인 심판이자 모세의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직접 임재하신다는 현현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람과 불, 확실히 강력한 이미지네요.
하지만 이 사건을 역사상 가장 독특한 순간으로 만든 결정적인 세 번째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요?
바로 제자들이 전혀 배운 적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언어 기적의 메커니즘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오순절 명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갑자기 그 시골 출신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모국어로 유창하게 떠드는 걸 듣게 된 거잖아요.
네,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자료에서 이 사건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벨탑 사건과의 대비는 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거대한 탑을 쌓는 교만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소통을 끊고 그들을 전 세계로 분열시키는 것이었죠.
소통을 막아서 뿔뿔이 흩어지게 한 거군요.
그런데 이번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와 또다시 언어가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의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목적이 달랐다고요?
네, 분열시키고 흩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대한 다문화적 공동체로 결합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은유네요. 청취자 여러분,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서로 다른 외계 종족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똑같은 언어를 주입하는 그 만능 번역기를 나눠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획일화시킨 게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모두가 다시 아람어나 히브리어 하나만 쓰게 되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언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네, 각자의 언어가 존중받은 겁니다.
하고 바벨탑에서 발생했던 인류 분열이라는 치명적인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성을 말살하지 않고 오히려 포용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주는 우주적인 소프트웨어 패치가 설치된 셈입니다.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다양성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통합했다는 것이죠.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네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합니다. 수많은 초자연적 기적들 중에서 왜 하필 외국어였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공중부양을 할 수도 있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능력이 철저히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향한 세팅이요?
이 공동체가 자신들만의 좁은 울타리와 문화적, 민족적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논리적인 증거가 바로 타문화권과의 소통, 즉 언어였던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타인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기적의 본질이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소동을 지켜보며 당황하는 군중들에게 이 현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리더였던 베드로가 일어서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네, 베드로는 요엘서의 예언을 인용하며 방금 일어난 현상의 의미를 해독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특정한 엘리트 계층이나 소수에게만 내린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졌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요?
구체적으로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과 청년이 환상을 보며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영이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성별의 장벽, 노인과 청년이라는 세대의 장벽, 게다가 강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남종과 여종이라는 굳건한 계급의 장벽까지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선언이네요.
네, 그 당시 사회구조를 생각하면 정말 혁명적인 메시지였죠.
이 놀라운 포용성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로 키너 박사가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아주사거리 부흥을 언급한 대목이 기억납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례입니다.
특히 윌리엄 시무어와 찰스 파라함이라는 두 인물의 엇갈린 행보가 이 텍스트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더라고요.
아주사거리 부흥은 이 텍스트가 현실 세계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축소판입니다.
네, 1900년대 초반이었죠.
1900년대 초 미국은 인종분리와 차별이 정말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백인 멘토였던 찰스 파람은 방언 같은 영적 은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흑인과 백인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사거리의 집회를 보고는 그야말로 경악을 했습니다.
같이 모여 있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한 거군요.
네. 그는 그것을 어둠의 캠프 미팅이라 부르며 엄청난 인종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냈죠. 반면 노예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흑인 지도자 윌리엄 시무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아, 영적 능력을 이해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달랐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모아에게 성령의 임재란 단순히 신비한 방언을 말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나요?
그는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곧 가장 넘기 힘든 장벽이었던 인종적 화해와 형제애를 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집회 참석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예수의 피로써 피부색의 경계가 씻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와, 피부색의 경계가 씻겨 나갔다.
방언이라는 외적 현상보다 흑인과 백인이 서로를 끌어안는 그 사회적 기적이 오순절 텍스트의 진정한 성취라고 본 것이죠.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전율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딜레마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런 훌륭한 사회적, 포용적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독교 역사나 오늘날의 신학적 담론을 보면 이 성령 세례의 시점을 두고 끝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감자죠.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회심할 때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오순절주의 진영에서는 회심 이후에 일어나는 별개의 강력한 영적 체험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확고하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힘이 임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교리적 논쟁의 늪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키너 박사 본인도 바로 그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용어나 교리를 둘러싼 소모적인 의미론적 논쟁에 갇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미론적도 논쟁에 갇히지 마라.
왜냐하면 개혁주의든 오순절주의든 양쪽 진영 모두 결국 성령의 필요성과 그 힘 자체는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너 박사가 분석하는 이 텍스트의 진짜 핵심은 언제 임하느냐라는 타임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타임라인이 아니라면 뭔가요?
그 능력이 철저히 선교를 위한 권능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그 권능에 복종한다면 백인이든 흑인이든 인종과 민족, 계급, 심지어 인도사회의 카스트 제도가 주는 편견조차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편견을 뛰어넘는 협력이요?
네,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리적 정당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 분석의 요지입니다.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신학적 자존심 싸움보다 그 결과로 내 안의 혐오와 차별을 부수고 타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기존의 모든 사회적 경계가 허무는 급진적인 베드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라며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던데 단지 감동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결단을 내리죠.
군중의 질문에 베드로는 아주 명쾌하면서도 충격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게 왜 충격적인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세례는 종교적인 통과일의 정도로 여겨지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요구는 엄청난 사회적 파격을 의미했습니다.
사회적 파격이요?
당시 유대교에서 몸을 씻는 세례, 구체적으로 미크베라고 불리는 성전 목욕탕에 들어가는 의식은 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자신의 이교도적 과거를 씻어내기 위해 스스로 알몸으로 물에 담그는 행위였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혈통적 우월감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개종자들이나 하는 취급을 받으라고 요구한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신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으니 처음부터, 아예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의미였겠네요. 이건 엄청난 사회적 낙인과 수치심을 감수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자신들의 핏줄이나 종교적 유산에 의존하던 알량한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삶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극단적인 항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항복이요?
놀랍게도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회적 수치를 감수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고대 세계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방식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형성한 커뮤니티의 라이프 스타일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단순히 모여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쳤잖아요?
네, 혁명적인 변화였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농경 사회에서 땅과 부동산을 판다는 건 자신의 생존 기반을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안전장치를 내려놓은 겁니다.
통장 잔고나 경제적 안정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을 더 중시했다는 거네요?
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자본을 해체해서 타인의 생존을 위해 재분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기쁨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나요?
고대 사회, 특히 고대 그리스나 지중해 문화권에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존엄을 나누는 깊은 언약관계에 들어간다는 의미였죠.
아,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군요.
네, 당시 사회에서 상종조차 하지 않던 다양한 출신과 계급의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 사회의 견고한 계급장을 완전히 떼어버린 혁명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스타트업이요? 어떤 면에서요?
창업자의 비전과 미션을 너무나 굳게 믿은 나머지 자기 개인 은행 계좌를 탈탈 틀어서 팀원들의 월급을 챙기고 심지어 회사의 지분을 아무런 대가 없이 팀원들과 골고루 나누는 그런 모습이요.
아하, 지분을 나누는 창업자. 각자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계산기를 두드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걸 만큼 이 새로운 커뮤니티의 비전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거네요.
아주 적절하고 생생한 비유입니다. 이들이 보여준 극단적인 상호 투자의 모습에서 키너 박사는 참된 능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참된 능력이요?
영적인 권능이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고 바람과 불 같은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는 단회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재산을 이타적으로 위생하고 전혀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 식탁에서 형제자매로 대하며 사랑하는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즉 그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만으로 역사를 바꾸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정말 숨막히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딥다이브에서 나눈 방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되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저 무기력하게 다락방에서 기다려야만 했던 소수의 제자들은 바람과 불, 그리고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단순한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나 신비 체험에서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원동력 삼아 모든 문화와 세대, 그리고 견고한 계급의 장벽을 초월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기반보다 타인을 더 귀하게 여기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며 역사상 유례 없는 희생적이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정말 위대한 탄생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타자화하고 그 메아리방에 갇혀 혐오와 분열이 조장되는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고대의 텍스트는 매우 묵직하고 실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확히 적용되는 메시지죠.
나와 다른 사람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기꺼이 나의 기득권을 내어주며 소통하려 했던 이 1세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과 관계 맺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이 텍스트가 단지 2000년 전 박물관에 박제된 신비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서로를 향한 경계를 허물어 갈 것인가에 대한 가장 실질적이고 도발적인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심층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머릿속에 오래 맴돌만한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오늘 자료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의 힘을 약속하신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구약 성소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며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남겨주었던 장면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아, 스승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이양되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아주 갑작스럽게 끝이 나버립니다. 마치 뒷장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나간 것처럼 완벽한 열린 결말이죠.
네, 더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좁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 이스라엘과 로마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흩어진 그 갑절의 영감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복잡하고 다문화적이며 글로벌한 현대사회의 한복판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쓰지 않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그 명령이 얼마나 답답하게 들렸는지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그 길고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폭발한 에너지는 인류 역사의 지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타인과의 다름을 넘어서는 위대한 다음 장을 써내려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